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같은 듯 다른 인생. 뭐가 과연 다를까요? 오늘 세 가지 다른 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다르냐? 주어가 다른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어가 다른 인생. 드디어 아브라함이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미지의 땅인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시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나의 기득권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 모든 연줄을 끊으라는 거죠.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 기득권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주어를 바꾸라는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내가 주어가 되어서 살았다면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 나에게 익숙한 지역들, 그리고 아버지의 집, 친척 집, 혈연, 지연, 학연, 내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 스펙들 의지했다면 그거 다 내려놓고 원점에서 다시 미지의 땅에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내가 주어였던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어인 삶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주어가 바뀐 인생,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인생, 그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명령에 순복하고 창조주를 예배하고 창조주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그 창조주를 거역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그들의 인생은 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망하고 말았습니다. 11장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이죠. 12장부터 하나님께서 대안을 마련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내 인생의 주어를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로, 하나님으로 바꿔라고 도전을 하십니다. 어린이날이 되면 부모님들이 걱정을 합니다. 아이들이 놀이공원을 데려다 달라고 떼를 씁니다. 아주 어릴 때, 뭐 한두 살일 때는 괜찮습니다. 아직 몸도 혼자서 잘 가누지 못하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괜찮은데, 그리고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하면 이렇게 고개도 끄덕끄덕거리고 또 합리적으로 본인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살, 5살, 요때가 문제입니다. 자의식이 생기고 자기 고집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유모차에서 탈출하는 나이가 됩니다. 그러면 놀이동산에 어린이날일 때 가잖아요. 그러면 인산인해를 이루죠. 엄마 아빠가 걱정을 합니다. 야, 이 수많은 인파 속에서 내 자녀를 잃어버리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잃어버릴 수 있을까 해서 손과 손을 끈으로 묶어야 되나, 그렇게 할 수는 없겠고, 그래서 손에 꽉 힘을 줘서 절대로 엄마 손 놓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놀이동산에 오랜만에 가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온갖 신나는 놀이기구들이 자기 주변에서 뱅글뱅글 돌고, 디즈니 캐릭터의 옷을 입은 수많은 아저씨 아줌마들이 유혹의 손짓을 하면서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이제 자기 힘으로 유모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막 그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엄마는 왜 자꾸 내 손을 이렇게 꽉 잡고 안 놔주려고 그러냐. 그리고 그 손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막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죠.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미아가 되었구나. 그리고 미아 보호소에서 엄마를 찾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맘마미아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운전하시고 가장 좋은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 삶만이 참된 안정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주어였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어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주어인 삶을 살겠다 다짐하지만 몸이 그렇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 years later, where I work, the welders are geniuses and they like to play jokes on the engineers. He had a challenge for me. He had built a special bicycle and he wanted me to try to ride it. He had only changed one thing. When you turn the handlebar to the left, the wheel goes to the right. When you turn it to the right, the wheel goes to the left. I thought this would be easy, so I hopped on the bike ready to demonstrate how quickly I could conquer this.
And here he is, ladies and gentlemen, Mr. Destin Salem. First attempt riding the bicycle.
I couldn't do it. You can see that I'm laughing, but I'm actually really frustrated. In this moment, I had a really deep revelation. My thinking was in a rut. This bike revealed a very deep truth to me. I had the knowledge of how to operate the bike, but I did not have the understanding. Therefore, knowledge is not understanding. Look, I know what you're probably thinking. Destin's probably just an uncoordinated engineer and can't do it. But that's not the case at all. The algorithm that's associated with riding a bike in your brain is just that complicated. Think about it. Downwards force on the pedals, leaning your whole body, pulling and pushing the handlebars, gyroscopic precession in the wheels, every single force is part of this algorithm. And if you change any one part, it affects the entire control system. They're just going to power through it. It doesn't work. Your brain cannot handle this. For instance, this guy. I offered him $200 just to ride this bike 10 feet across the stage. Everybody thought he could do it.
No, you didn't understand. And go. Oh, God! All right, back up. Okay, keep your feet on the pedal. Go.
I did. It was a personal challenge. I stayed out here in this driveway, and I practiced about 5 minutes every day. My neighbors made fun of me. I had many wrecks. But after 8 months, this happened. One day, I couldn't ride the bike, and the next day, I could. It was like I could feel some kind of pathway in my brain that was now unlocked. It was really weird, though. It's like there's this trail in my brain, but if I wasn't paying close enough attention to it, my brain would easily lose that neural path and jump back onto the old road it was more familiar with. Any small distractions at all, like a cell phone ringing in my pocket, would instantly throw my brain back to the old control algorithm and I would wreck. But at least I could ride.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알고리즘이 조건 반사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아,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된 인간 가운데 있는 뿌리 깊은 그 죄성이 자꾸만 내 인생의 주어를 나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신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우리가 방심할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의 왕좌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기로 하십니다.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땅의 실체는 어떤 땅이냐? 아브라함의 이 알고리즘을 바꾸기에 아주 유익한 훈련의 장소인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12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더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갔는데 그 땅이 비어 있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 이미 살고 있어요. 그 이미 거주하고 있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 일행이 올 때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올 때 플랜카드를 들고 축 아브라함 어서 오세요 웰컴 이럴까요? 아니면 샥 째려볼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2번. 이방인이 오는 거예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길 옆에 지나가다가 어깨로 툭 쳤을 수도 있습니다. 밭을 가고 논을 가는데 안 볼 때 돌멩이를 막 그 밭에 집어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 아브라함이 계속 이사를 해요.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한 번 더 불안해하니까 확신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8절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또 옮깁니다. 거기에 장막을 치고 또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 옮기고 9절에 보시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왜요? 이 땅은 녹록한 땅이 아니에요. 이미 거주하고 있는 거류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방, 가나안이 속하여 있는 이 현재 이스라엘 지방이 어떤 지방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도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지중해 옆에다가 다 갖다 두는데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딱 중간에 갖다 두세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동쪽은 산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지역으로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 히타이트, 호랑이 같다는 거죠. 성경에는 해 쪽속입니다. 히타이트가 강해지면 어떠냐?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집트가 강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혹은 위로 가야 되면 이스라엘을 반드시 거쳐가야 돼요. 아시리아, 바빌론이 강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으로 이들이 밀려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토양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 지역의 토양. 여기는요, 네게부 지역이라 그래서 비가 조금만 오면 풀이 송송송송 나는 아주 윤택한 땅이에요. 반대로 비가 조금이라도 안 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 그러죠. 가을 비와 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금방 사막화되는 신기한 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그러니까 아브라함 선조 아브라함이 터잡았던 그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너희가 예전에 있었던 애굽 땅과 다르다. 애굽 땅은 어떠냐? 나일강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발로 물대는 곳, 수차를 만들어서 인간의 힘으로 노동력을 이용해서 물을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끌어올 수 있는 지역이었어요. 돈이 많고 사람이 많고 재력이 되고 인력이 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땅이 애굽 땅.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떠냐?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고여있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려면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러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어였는데 하나님이 주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을 보시면 그 땅에 기근, 가뭄이 들어요. 비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기근이 있습니까? 혹시 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마치 이스라엘 옆에 있는 강대국들처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이 있습니까? 내가 주어였다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꾸준히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실 겁니다. 저 역시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다가 아주 정말 가슴에 와닿는 구절을 읽었어요. 크리스천 리더십에 관련된 책인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향력을 가지고 조종하는 사람이 되려 하지 마라. 하나님께 영향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인도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리더십은 주님께 리드를 당할 때 나오는 법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인생인가? 가치가 다른 인생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가치가 다른 인생.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주어가 바뀌는 순간 우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보실까요? 2절,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즉, 너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겠다. 너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것은요, 12장만 보시면 안 되고 11장 4절을 같이 보셔야 돼요. 11장 4절에 보시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동기가 4절에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름이라는 게 한 번 더 등장해요. 이름은 히브리어로 셈이라고 하는데 이 창세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언어 유희를 합니다. 아재 개그를 해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높은 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 우리가 우리의 셈을 내자라고 말했는데 실패하죠. 그리고 11장 후반부에 보시면 10절부터 보시면 이 창세기 기자가 셈의 족보, 이름이 발음이 비슷해요. 셈,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명이죠. 셈의 족보 가운데 한 명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셈을 창대하게 하겠다.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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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셈. 여러분, 우리가 나의 셈을 내려고 애를 쓰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기면 우리의 주어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셈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곧이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번역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했는데 이게 다시 잘 번역이 됐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저는 이 번역이 약간 마음에 안 듭니다.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너는 복덩어리가 될지어다. 피부에 팍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녀석이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너무 소중해요. 너무 존귀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누가 내 자녀를 못 살게 굴면 부모님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누구야 누구? 도대체 누구야? 누군가 내 자녀에게 사탕을 주거나 잘 대해주거나 좋은 친구가 됐다. 그러면 찾아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뻐해 주셔서. 그런 부모의 심정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손대는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 반대로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 그만큼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 교회 고등부 수련회 강의 때문에 한 2박 3일 우리 고등학생들이랑 같이 좀 지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무서웠어요. 고등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한다는 게 굉장히 긴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역자들 사이에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설교자를 쳐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좀비처럼 이렇게 볼 수 있다. 긴장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설교하고 강의해야 된다. 이런 불문율처럼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고등부는 달라요. 정말 정말 잘 훈련받고 너무 그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 집회에 맨 뒤에서 우리 청소년들, 고등학생들 축복해 주기 위해서 다 참석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우리 고등부 목사님께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우리 고등학생들 입시 지옥 가운데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 위해서 설교하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한번 따라하라고 따라하라고 작은 목소리로 따라하면 더 크게 따라하라고 외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더 높아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더 이상 귀해질 필요가 없다. 나는 더 이상 소중해질 수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너무나 높기 때문에 더 이상 높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더 이상 귀해질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소중해질 수도 없어요. 왜? 너무나 이미 소중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복이에요. 너의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너무나 보배롭고 소중한 나의 자녀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그렇게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스펙을 더 쌓아야지. 내가 더 좋은 학교를 가야지. 내가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지. 내가 더 연봉이 높아야지. 내가 더 가치가 높아질 거야. 그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높아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존귀합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예요.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와 동일합니다. 우리의 가치와 예수님의 죽음과 맞바꾸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어떤 인생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적이 다른 인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면서 그 목적을 밝히 말하십니다. 자, 3절 후반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네가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복받는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전해주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뭐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삶의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죽어가는 저주받은 인생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런 귀한 인생 너로 말미암아 살게 되기를 소망한다. 새로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신약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잘 잡다가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래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한마디를 딱 듣고 어떻게 하냐? 자기의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 재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그냥 따라가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에. 왜요? 목적이 달라졌어요. 목적이. 물고기를 낚던, 물고기를 잡던 어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더 이상 물고기를 잡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영어 성경에 보면 물고기를 잡고 사람을 낚는 게 똑같이 캐치로 되어 있어요. 캐치.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도 별 구분이 되지 않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물고기를 잡다라고 할 때 표현은 아그라, 사람을 낚는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조그레오, 달라요. 전자는 뭐냐? 죽일 때 쓰는 단어예요. 후자는 뭐냐? 살릴 때 쓰는 단어예요. 물고기를 잡아서 죽여서 내가 배부르는 인생을 살다가 베드로 이제 나를 따라. 그래서 똑같은 어부긴 한데 사람을 살리는 인생, 사람을 새롭게 하는 비전을 따라서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그 음성을 듣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왜 공부하십니까? 왜 회사에서 열심히 살아갑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에겐 새로운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복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인생, 내가 잘 사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인생, 그 인생이 얼마나 더 멋있는 인생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을 하시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천 명이 먹고도 남았죠. 근데 어떤 인생은요, 5천 명분을 혼자 먹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5천 명을 먹이는 인생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쪽 선택하시겠습니까? 5천 명분을 혼자서 독식하는 인생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5천 명을 배불리 먹이게 하는 인생 사시겠습니까? 히딩크 감독이 2002년도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4강을 올렸죠. 그때 중추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박지성이었습니다. 흙 속에 진주를 캐내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반짝 스타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이라는 축구대표팀 축구 감독이 됐어요. 그때 박지성을 스카우트합니다. 네덜란드 언론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어요. 아직 검증이 덜 된 거 아니냐. 근데 이 부담이 커서 그런지 게임에 나가서 너무 주눅이 들어서 그런지 제대로 플레이를 못하는 거예요. 언론에 맹비단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홈 관중들이 야유를 막 쏟아내요. 그러니까 더 위축이 되니까 플레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이 박지성의 재능을 아니까 홈 경기에서는 안 뛰게 했어요. 원정 경기에서만 뛰게 합니다. 상대적으로 야유가 적으니까. 거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기량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아인트호벤 팀을 유럽 리그에 4강까지 올리는 중추적 역할을 이 박지성이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국에서 정말 축구 스타가 되고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정말 멋진 축구 스타가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히딩크 감독이 사람 보는 눈이 있잖아요. 박지성을 딱 보니까 아, 쟤는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재능이 있고 잠재력이 있어. 뭐라고 해도 뭐라고 해도 꽉 보호하고 그를 키워냅니다. 세계적인 플레이어가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는 눈 장난 아닙니다. 하나님 보는 눈 정확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놀라운 삶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보여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히딩크보다 더 정확한 눈으로 여러분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주어가 바뀌는 인생으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다른 가치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적 가운데 나에게 오라.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다시 한 번 더 내디드라 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노인, 좌충우돌하는 아직 미약한 그 한 사람, 하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의 꿈을 꾸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코웃음치는 갈릴리 어부들을 택하셨습니다. 저 사람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누추한 제자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합니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삶의 목적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래서 하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통로와 같은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어떤 인생입니까? 주어가 바뀐 인생입니까? 가치가 바뀐 인생입니까? 목적이 다른 인생입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움츠려져 있다면, 내가 쓰러져 있다면 주님, 저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저를 아름답게 존귀하게 훈련시켜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시며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